누가복음 4장을 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1절 말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후에 요단강으로부터 돌아오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1절 말씀, 하반절 말씀. 유대 광야는 여리고 북쪽 15마일 지점에서부터 남쪽으로 사해까지 뻗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 언덕이라는 뒤편까지 이르며 그곳은 대단히 황폐하고 아무것도 나지 않는 유대 광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량은 1년에 1인치 정도입니다. 파이크 주교가 역사적인 예수를 찾다가 죽은 곳도 이곳입니다. 그곳은 대단한 황무지이고 사람이 없는 적적한 곳입니다. 유다 광야에서 온도가 빈번히 화씨로 120도 내지 12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2절 말씀. 장기간 동안 금식에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5일 후에는 강한 식욕이 떠나고 실제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3일 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눈에 핫파지 산데이, 초콜릿으로 만든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종류 이런 것들과 딸기 케이크가 눈에 아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5일만 지나면 배고픔이 사라지고 기아로 인해 죽을 때까지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물 마시면 40일간 음식을 먹지 않고도 견뎌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후에 배고픔이 한번 오면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며 천천히 금식을 중지하면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40일 금식 후에 큰 만찬을 한다면 자신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당신이 14일간 금식했다면 14일 동안에 걸쳐 회복해야 합니다. 반컵의 주스와 반컵의 물로 섞어서 천천히 몸에 음식과 영양소를 다시 몸에 받아들이면서 금식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음식을 갑자기 너무 많이 섭취하면 몸을 해칩니다. 그로 인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금식을 갑작스럽게 중단함으로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그냥 나가서 많은 양의 음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40일간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금식하신 거로 이제 배가 고팠습니다. 그것은 주여 죽는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3절 말씀 헬라어에는 만일이 직설법이 아니라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이 가정법으로 쓰여졌다면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라는 뜻입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3절 말씀.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을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사탄은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유혹은 하나님의 은사를 자신의 유익이나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치부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악용하는 유혹에 빠져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축복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에게 이렇게 하라고 제시하며 물질이 더 좋은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4절 말씀, 물질적인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4절 하반절 말씀, 예수께서는 끝까지 영적인 삶이 물질적 삶보다 우수하다고 강조하시고 또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주장이며 영적 생활이 물질 생활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수한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이것은 인본주의 사상에 물든 오늘날의 세상이 물질적 삶이 더 우수하다고 선언하면서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인본주의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께서 외친 메시지, 즉 영적인 삶이 가장 귀중한 것이라는 것과 동일한 메시지를 가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본주의는 물질적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더욱 심해지지만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선언입니다. 영적인 삶의 우수성이 물질의 영역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기에서 영적인 것보다 육체적인 것의 우수성을 주장합니다. 영적인 것을 취하여 물질적인 것을 생산하라. 몹시 배고플 테니 영적인 권능을 사용하여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어라. 그랬을 때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즉 영적인 삶의 우수성이 물질의 영역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5절 말씀, 예수 앞에 천한 만국이 순식간에 나타났습니다. 가이사가 로마의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종기와 영광을 가졌습니다. 하인들이 엎드리며 맛있는 진미의 음식들을 바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한 그의 앞에 많은 청중들이 있는 것도 보았고 그가 보좌에서 사용하는 권력도 보았습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으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6절 말씀. 언제 그것을 사탄에게 주었습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지구에 대한 권리를 사탄에게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 말씀. 그러나 사탄의 제안에 굴복했고 사탄의 제안을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굴복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구를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그의 권력과 지배권과 제안에 따를 때 지구의 지배권을 장악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지구를 만드셨을 때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의 지구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오늘날도 오염되지 않은 곳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탄에게 굴복하여 세상이 사탄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순수가 뒤바뀌어 인간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은 사탄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찬송을 하죠. 참 아름다우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그러나 실상 이것은 사탄의 세계입니다. 사탄도 예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주의해서 공부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기 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지구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이키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사탄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영역으로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며 이 목적으로 이 세상을 구속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볼 때 아직까지 하나님이 구속하신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그 대적함으로 일어난 결과를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재난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을 반대하는 인간들의 전적인 반역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명도 이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다스리며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보라, 이것은 나의 것이다. 그것을 내게 주겠고 내가 가졌으므로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는 반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실상 예수께서 그것이 사실인 것도 아셨고 그가 오신 것은 그것을 사탄에게서부터 빼앗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가셔서 죽으심으로 구속의 값을 치르셔서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구속의 값은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 가려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인간을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사탄이 제안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구속하기로 규정하신 그 길을 가야 할 필요가 없다. 나랑 흥정하자. 십자가를 거칠 필요 없이 지금 당장 내게 줄게. 단지 한 가지 걸림돌 사탄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그에게 엎드려 절하면 그는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며 모든 것이 사탄의 권력 아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사탄에게 절함으로 인하여 그는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나의 권위에 굴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마. 내가 보좌에 앉게 되고 또 다스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나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하며 내게 절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6절 말씀.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 사탄이 죄의 사람에게 그의 권능과 보좌를 주리라는 것을 보면 세상이 아직까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탄은 아직까지 그가 기뻐하는 자들에게 통치하는 권력을 나눠주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직도 놀라운 권능을 가졌으며 세상을 적 그리스도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지구에 부동산 권리 정서를 가지고 오실 것이며 천사가 이렇게 선언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만왕의 왕으로 또 만주의 주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개인적 생각에는 그 일이 멀지 않아 일어나리라고 믿어집니다. 사람들은 타락할 만큼 타락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인류의 역사를 반드시 중지하셔야 할 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전에도 개입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벨탑에도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그런 형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 즉 이단 종파의 능력을 통하여 권력의 놀라운 진보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할 그런 시기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극히 강한 유혹을 예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지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꺼이 죽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내가 죽지 않아도 돼. 내가 그걸 내게 줄게. 그냥 내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있었습니다. 사탄은 예수가 거기서 뛰어내리기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성경 구절도 인용했습니다. 사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반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눈에 띄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빼어버리는 것은 도사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11절 말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리고 이렇게 하라는 취지는 높은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사뿐히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이 과연 내가 메시아인 것을 진정 알리라. 그리고 그들이 서서 너의 놀라움을 경외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한 2주 전에 마가복음을 끝낼 때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기록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또 이 말씀은 또 다른 곳의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에 적용됩니다. 무엇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고의적으로 위기에 처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고의적으로 자신을 위기에 처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있는 군중들에게 장엄한 장면을 만든다든가 천사들이 저희의 손으로 그를 받들어 그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여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취하여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진짜 신자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독약을 마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독사에게 물렸지만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던 선교사 몇 분을 압니다. 또 내가 아는 어떤 선교사는 말라리아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매우 갈증이 심해 무엇인가를 마셔야 했을 때 유독한 옆에 있는 물을 마셨지만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밖에 나가서 고의로 위기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13절 말씀. 예수께서 돌아오셨으나 마귀는 잠시 그를 떠났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14절 말씀 예수께서 사장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성령 충만하여 돌아옵니다. 예수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는 그를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그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신도로서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을 특권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도로서 예수께서 성령과의 관계를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성령과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14절에서 15절 말씀.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여러 회당에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조세푸스에 의하면 특별히 이 시기에 갈릴리 지역에 총독이 있었으며 인구가 10만 명이 넘는 204개의 도시가 그의 관할 아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으며 그곳은 인구가 상당히 밀집된 지역으로 예수께서 사역하실 당시의 인구는 300만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300만 명이 갈릴리 지방에 살았다는 것은 물론 조세푸스의 주장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전체의 총 인구는 약 600만이며 대부분은 텔아비브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갈릴리 지방의 인구는 약 50만 이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시던 당시에는 그곳에 300만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었고 그곳은 참으로 아름다운 지역이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즐겨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갈릴리 바다의 연안일 것입니다. 그곳은 너무나 아름답고 나는 그곳을 즐깁니다. 그곳엔 더운 여름철도 있지만 호수가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수상스키도 하고 수영도 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실상 갈릴리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톤의 과일을 기르는 것이 한 아이를 기르는 것보다 쉽다고 그 지역에서는 과일을 많이 생산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자랐던 고향인 나사렛에 돌아갔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그곳에서 지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목수의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그곳 사람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그것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쓰심에 16절 말씀. 이것은 그가 개발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썼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17절에서 20절 말씀. 사역자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는 종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두루마리를 이리저리 가지고 다니는 한 동료일 뿐입니다.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0절 말씀. 그가 앉았을 때 그것은 그가 가르치기 시작하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랍비가 가르칠 때 그는 항상 앉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을 때엔 이렇습니다. 그러나 읽고 나면 자리에 앉습니다. 그것은 그가 앉아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이 특별한 구절을 찾았고 이사야서 61장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읽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전파하려 함이라.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돌아가 보면 그는 이사야서 61장의 본문의 중간에서 중단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사역을 끝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가 두 번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나머지 부분은 그가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과 그 외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말해줍니다. 그것은 예수의 재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읽은 부분은 그의 초림에 관련된 일을 말합니다. 이것들이 그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것이 그의 활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여 라고 말하면서 책을 덮었다는 것은 지극히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침례 요한의 사역을 비교해보면 재미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실제로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길을 곱게 하라. 그들에게 부담은 주었으나 복음은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예수께서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영광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이후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한참 동안 갇혀 있은 후 그는 예수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헤롯을 왕위에서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바꾸어 말하자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지체하십니까? 나는 이 감옥이 지긋지긋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많은 장님들과 불구자와 가난한 자들이 예수께 왔습니다. 그는 저희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눈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돌아가서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이이다 라고 직접 대답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요점은 자신이 증거하는 것보다 나의 일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메시아가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지 않는도다. 그렇지 않거든 내가 행한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로 인해 믿지 말고 내가 메시아의 일을 보여준 것으로 인해 믿어라. 내가 행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할 일, 즉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였노라. 이 모든 일들이 증거요, 이 일들이 예수가 참으로 메시아이심을 증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준 다음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21절 말씀 이것은 정광석화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메시아에 관한 이 예언을 읽고 난 후 책을 덮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임을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날 이루어졌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실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인이여 좋은 소식이 있노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그것을 깨닫는 감격스러운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와, 그것이 바로 이거야. 그분이 바로 그러라. 예수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역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에게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22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아는 거로 그것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에 있더른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23절 말씀.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감격스러운 일을 행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서도 그것을 행하시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세 해 여섯 달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24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은 철저히 국가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실상 그 당시의 책들을 보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유대인들은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강한 국가주의 의식을 가졌으며 그 생각은 심지어 구원은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역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몇 가지 지적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대단히 화를 내었습니다. 3년 반의 가뭄으로 인해 흉년이 있었던 엘리야 시대에 흉년 중에도 엘리야의 도움으로 연명하던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사렙다 마을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밖에 사는 과부로서 엘리야가 방문한 과부는 이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입니다. 27절 말씀. 오, 그것만으로도 유대인들의 피를 끓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만 돌보시며 다른 사람들은 상관 안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이 예수를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31절에서 32절 말씀. 그 당시에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설교하려고 할 때엔 랍비 힐렐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정부의 공무원 같아서 권위 있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말만 전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어떤 것에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허가를 맡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절을 당하면 그것은 내가 책임져야 하며 정부를 상대로 일을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든지 말할 때엔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 또는 그가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랍비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것을 들었노라. 너희가 이렇게 말한 것을 들었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권위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고 그가 권위 있게 말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가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그의 가르침에 놀랐던 것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도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 당시에 그들은 귀신을 쫓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지 못할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주시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금가락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기 위하여 이러한 긴 의식을 행하며 하자는 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대단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귀신들에게 명하심에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잠깐만 기다려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순종하는 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시몬은 결혼했고 그의 장모도 있었습니다. 흥미 있는 것은 사도들의 아내에 관한 것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 관해 추측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에 관하여 잠잠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잠잠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아내들에 관하여 성경이 잠잠한 것에서 우리는 아무런 추측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등 국민이었던가 등등의 추측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그에 관해 잠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점은 성경이 잠잠할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좋아한 적이 몇 번이며 성경의 잠잠한 부분에 대하여 책을 쓴 적이 몇 번입니까? 성경이 어떤 특정한 부분에 관하여 잠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측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전부가 추리하는 것이며 무엇이든지 그런 추측은 없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 아팠다는 사실 외에는 베드로가 확실히 결혼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이것은 헬라어의 의학 용어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따라서 그 여인의 상태를 진단한 것을 헬라어의 의학 용어로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청하려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되니라. 그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통상하는 것처럼 먹을 것을 만들어서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좋은 어머니들이 나가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인구가 10만 명 이상 되는 도시가 204개나 거기에 있었으며 204 도시를 한 바퀴 돌면서 갈릴리 일대를 거쳐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5장과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며 아름다운 한 주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찬양과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압력을 덤으로 받고 복잡한 주차장에서 밀치고 바치고 하여 정신을 잃게 되는 성탄이라는 어려운 절기에 들어가는 이때 주님이 우리를 냉철하도록 지켜주시고 성탄의 진정한 정신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를 따라가기보다는 성령의 인도로 동행하며 그의 사랑 안에 거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